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마치 모래시계와 같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점차점차 축소되고 축소되어서 마침내 창끝의 한 점처럼 작아져서 한 인격으로 구체화된다.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에 탄생한 예수님이다. 그러나 이제 그 아기로부터 시작한 새로운 역사는 무한히 뻗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어떤 절기냐 하면 기다릴 때, 강림할림,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시간적으로는 크리스마스 이전 4주간을 가리키는 말이고, 대림절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날이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별명이 뭐냐? 기다림의 절기,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앞으로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세상에 오셨는가? 그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었는가?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크리스마스를 포함하여 다섯 번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건인가를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요란하고 분주하고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듭니다만은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고요해지며 어두운 마음에 빛이 비치고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게 되는지 분명한 빛이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창세기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죠.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죠. 하와는 그걸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둘이 같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왜 먹었냐고 질문을 하자 그들은 서로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인류가 범죄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것은 사탄과 사탄에게 붙들린 인간을 향한 선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며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5절을 뭐라고 부르느냐? 프로토 요한겔리온,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최초의 복음, 원래의 복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복음이라는 뜻으로 원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각자 범죄의 주체인 세 존재에게 각각 세 가지 저주가 내려집니다. 먼저 뱀에게는 어떤 저주가 주어졌는가?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어라. 이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타락하기 전에 뱀은 배로 땅을 기어다니지 않았나? 걸어다니거나 뛰어다니거나 날아다녔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뱀은요, 유혹하기 전에도 배로 땅을 기어다니던 짐승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자에게는 어떤 저주를 내렸는가?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네가 임신하는 고통이 커질 것이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편을 원하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타락하기 전에 여자는 아기를 낳지 않을 몸이었는가?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는 순간부터 자식을 낳아 기를 수 있는 몸으로 창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기를 낳을 때 무통분만이 원계획이었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이고 배 아파 하고 비명을 지르며 애를 낳아야만 하는 산고의 고통이 저주 때문에 보태진 것인가? 아닙니다. 임신하고 출산할 때는 반드시 고통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한 타락하기 전에는 남편을 원하지 않다가 타락의 결과로 남편을 원하게 되었는가? 아닙니다. 여자의 삶에서 남편의 존재는 절대적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아내는 남편을 원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타락의 결과가 아닙니다. 자, 그럼 남자는 어떤 저주를 받았는가?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땀 흘려 수고해야만 너는 먹을 수 있다고 저주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주받기 전에는, 즉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은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팔자였는가? 놀고 먹는 것이면 되는 인생이었는데 죄를 졌기 때문에 땀 흘려 일하는 고통을 저주로 받게 되었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범죄의 결과로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남자의 몸은 원래부터 몸으로 일하게 되어 있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자, 그렇다면 저주받았다고 달라진 것이 뭐죠? 특별히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주를 받았어도 여전히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남자와 여자 역할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외적인 모습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뭔가 저주를 받았다면 엄청난 변화가 있고 이래서 저주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리얼하게 보면은 무슨 저주가 이렇게 시시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담긴 뜻은 아주 깊고도 오묘한 것입니다. 먼저 뱀에게 내리신 저주를 생각해 봅시다.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어라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뱀은 생물학적으로 흙을 먹지 않습니다. 흙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상징적인 표현이며 영적인 사실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즉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인간에게 다가와 유혹하는 사탄의 정체가 무언가를 알려주는 이야기다. 그런 뜻이에요. 먼저 뱀은 땅을 기어다닌다고 얘기를 했는데 땅의 반대 개념이 하늘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조음의 근원, 조음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땅이란 하늘로부터 가장 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 거기서 배로 땅을 기어다닌다는 말은 뭐냐? 성경에서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욕망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예수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십자가로 거듭나지 않은 실제 믿음이 없는 십자가의 원수들을 가리켜 그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신은 배고 땅의 일만 생각한다 그랬어요. 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났는가 하면은 뱀은 온 몸을 땅에다 대고 기어다니는 동물이거든요. 너는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평생 흙을 먹을지니라. 이 말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팽개침을 당했다는 말이죠.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아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존재. 그래서 인간의 몸과 마음을 하늘로부터 분리시켜 땅에 붙도록 만드는 유혹하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요, 본질적으로 하늘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흙을 먹고 살라는 말은 높이 계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이 땅이 전부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최고의 기쁨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속여서 하늘이 아니라 이 땅으로 만족하는 존재로 변질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붙들린 사람은 사탄의 모습을 따라서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둘째는 이 땅에 몸과 마음을 딱 붙이고 살아가는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뱀에 대한 저주. 그 다음 여자에 대한 저주는 무엇일까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임신하는 고통이란 배가 아픈 산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아차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고통을 당한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조각을 한다는 뜻이야. 깊이 새긴다. 몸과 마음에 각인을 시킨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온 마음이 그것만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자가 임신할 때 고통을 더한다는 말을 그러므로 후자의 뜻으로 해석을 하면 여자가 임신하면 그 아기가, 뱃속의 아기가 엄마의 마음에 깊이 깊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의 의식 속에는 아기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꿈에도 그 아기를 잊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저주죠? 여자의 마음 속에는, 아니죠,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누가 계셔야 하나요?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는 누구만 계셔야 하나요? 하나님 한 분만 계셔야 돼요. 조음 자체이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것이 올바른 인간의 올바른 영적 상태죠.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밀려나가고 그 대신 아기가 엄마의 마음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기만 생각하면 좋고 아무것도 없어도 이 아기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좋음 자체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게 된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받기 전이나 저주받은 후나 아기를 갖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마음이 아기로 내 자식으로 채워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이전보다 남편이 더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애를, 이 사랑하는 우리 자식을 세계 최고로 키워야 되니까 여보 당신 돈 더 벌어야 돼 하고 남편을 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여인의 몸에 새겨진 것은 자식이라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저주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주는 뭐냐? 우리는 저주 그러면 나쁜 환경, 어려운 환경, 가난하게 되고 질병에 걸리고 시험에 떨어지고 진급하지 못하는 것, 이런 걸 다 불행한 환경을 저주라고 하는데 저주의 개념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란 뭐냐? 가장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가장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 그럼 저주의 반대가 뭐예요? 축복이죠? 그럼 축복의 정의가 뭐겠어요?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뭔가요? 제가 힌트 다 드렸죠. 하나님이 좋음 자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녀에게 온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럼 축복이란 뭐냐? 하나님을 받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지. 아담이 받은 저주는 뭐죠? 아담도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된 아내와 새롭게 잉태된 내 자식이 마음에 붙어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저주죠, 여러분? 남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허리가 빠지도록, 그죠?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여기 남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있는 힘을 다하여 일을 하며 사십니까? 대답하세요. 아니, 왜 남자분들 입을 딱 닫고 있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도록 일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뭡니까, 그게? 많이 해봤죠?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그게 모든 남자의 정답입니다. 아내가 아기를 가졌다는 말을 듣는 순간 모든 남자는 기뻐 뛰는 동시에 천근 만근 되는 짐을 어깨에 지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생겼다고 말을 듣는 순간에 기쁨과 함께 무거운 짐을, 인생의 짐을 안 느껴본 남자가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없지. 그리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의 책임감.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걸 저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 전에도 남자는 이랬고 타락 후에도 남자는 이랍니다. 그런데 일하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셔서 맡겨준 일을 하는 것이 기쁘다. 타락 전에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던 거예요. 소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일하면서도 기쁨이 있고 이렇게 일할 때에 가족을 돌볼 수 있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데, 그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저주받은 상태에서 가족만을 위해 일하다 보니까 이 짐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면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도 들지만 저주가 아니라 에덴 동산의 일이 되는 겁니다. 남자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일이 수고하는 것이지만은 저주가 아니라 에덴 동산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아기를 키우고 똑같이 밖에 나가 일을 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이 기쁨을 가지고 하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식도 잘 키울 수 있고 일도 하면서 보람도 느끼게 되는 거지. 누가 자식 사랑하지 말랬나?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하되 하나님 안에서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자식이 천근만근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녀와 가족이 들어와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그들에게 매이게 되고 육체적으로는 지치고 피곤한 일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18절에 보시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말입니다. 저주받기 전에는 아예 이 세상에 없었는데 말이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담 네 이놈 고생 한번 죽도록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이 세상에 그냥 싹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후에도 인간에게 복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아있을 때는 복의 기준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 이 세상 땅에 들러붙은 욕심과 가치관이 내 삶의 새로운 기준이 돼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이 뭐가 되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과 수고, 질병, 실패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선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서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의 기준으로 볼 때 이건 없어져야 될 일인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판단하는 그에게는 많은 것이 가시덤불이고 엉겅퀴고 내가 이걸 반드시 뽑아내리라 태워버리라 없애버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싸우기 시작하면 참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죠.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랬어요. 이거 누가 부른 노래입니까? 누가 부른 노래요? 시편 23편. 다윗 왕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럼 다윗의 인생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나요? 없었습니까?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지를 않나, 자식이 아버지 죽였다고 칼을 들지를 않나, 신복들이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키지 않나, 장인어른이라는 게 몇십 년간 죽이겠다고 군사동원해서 칼 들고 쫓아다니고. 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끝이 없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죠? 왜 내 잔이 넘친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수많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었지만 얼마든지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었고, 그걸 통해 성장할 수 있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높은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시덤불 엉겅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니더라.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 저주란 무엇인가? 불행한 환경이 아니야. 좋음 자체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저주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죠.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힘들고 고해와 같은가? 그럼 또 아는 척하고 이렇게 대답하죠. 원래 인생이란 그런 거야. 한 잔 먹고 마음 돌이켜.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원래 인생은 슬프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에덴이란 뜻이 뭔데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인생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만 계신다면, 내 환경이 어떻든지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있어요.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젯밤에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다고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저주를 받으라고 막 화가 나서 퍼부은 말씀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분풀이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저주로 나간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저주가 뭔가를 설명하시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을 말씀했죠. 15절이죠.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주겠다. 예수님 보내준다는 말이죠. 그럼 왜 예수님이 해결책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죽으시는 분이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온 마음과 온 몸을 다 드린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반면에 사탄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 땅을 기어다니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 땅에 늘어붙도록 만드는 게 사탄이고, 사탄은 하늘로부터 분리되어 땅바닥에 늘어붙게 만드는 존재고, 예수님은 땅바닥에 늘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떼어서 높으신 하나님께로 연결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내 불행한 환경이 저주다 이런 생각을 완전히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본질은 불행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저주예요? 그렇죠. 가장 좋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은 설명하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치솟아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내 환경이 이렇게 나빠졌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저주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지도 못하고 허덕거리며 살아왔습니다. 어리석은 우리에게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저주가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 그래서 온 몸과 마음을 땅에 붙이고 사는 것, 그것이 저주의 근본인 것을 알게 해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가시와 덤불과 엉겅퀴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 알게 하시고 바라오니 이 땅에 붙들린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로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달려가게 하소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늘로 우리의 마음이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